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부티지지 전 시장의 교통부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하고 교통부는 일자리와 인프라, 공평, 기후 등에 모두 관여한다며 그가 집중력과 품위, 담대한 비전으로 이 일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지명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을 통해 미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건할 시기라는 지명 소감을 올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 약 900억 달러의 예산을 감독하고 항공과 철도, 파이프라인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도 관리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기반시설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당원 인준을 통과해 장관에 임명되면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첫 장관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공화당 1인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어제 전날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통령 당선인이자 우리의 동료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모든 미국인은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통령을 갖게 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는 많은 사안에서 의견이 다르지만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축하 성명에서 나는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 세계의 주권과 민주주의, 자유수호와 경제 통상에서 브라질과 미국의 동맹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5,4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800명대 후반에서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1,030명을 기록했던 지난 1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또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범위에 들어왔고 한국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강도 봉쇄 조치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슈퍼마켓과 은행 등 필수 영업점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장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교도 일제히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지난 11월 이후 주점과 음식점 문을 닫는 등 부분 봉쇄를 도입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봉쇄 조치에 들어간 이날 독일의 코로나 1일 신규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인 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종 코바이러스 백신이 시작됐지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은 최소 오는 2022년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제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들이 13개의 백신 제조업체와 모두 74억 9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시판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량의 절반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선진국 국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빈곤 국가 등을 위한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은 당초 약속한 분량의 일부만 확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비정부 기구에 의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촉구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과 미사일 생산의 동결로 시작해 점진적인 비핵화로 가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아킨 카스트로 미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북한의 이유 없는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im regime has usually greeted new American presidents with major provocations early in their term.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인 카리스트로 의원은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은 주로 미국 새 행정부의 임기 초기에 주요 도발로 새 대통령을 맞이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은 물론 전 세계와 창의적인 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require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but also a creativ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카스트로 의원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4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북핵 프로그램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물론 두 정상의 러브레터도 북핵무기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결코 진지한 외교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 비핵화가 돼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적어도 현재로선 감축 문제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DPRK'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ust be seen, at least for now, as an arms control challenge.
그러면서 미국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과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은 북한의 핵 생산 물질과 미사일 생산의 검증 가능한 동결로 시작해 점진적인 비핵화 과정이 뒤따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서 매우 다른 단계에 있지만 과거 이란 핵 합의 모델은 북한을 나르는 데 어느 정도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rhap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Biden is their approach to allies.
특히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은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새 행정부는 중국, 북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정치적 사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성장하는 경제를 이용하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강요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세계화된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카스트로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집단적 힘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의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크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담당 객원연구원 등을 겸임하고 있는 그리튼스 교수는 이번 대북정보금지법이 미한동맹의 가치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 가치에 기반한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동맹의 핵심 가치 손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의 강행으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 내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와 인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신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가치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중대한 실수로 문재인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을 달래는 건 효과가 없고 과거에도 그랬다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자국민과 외부 세계에 어떻게 보일지 알지 못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를 트위터에 옮기면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천 전 수석은 북한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을 개방과 긍정적 개혁으로 이끄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권리를 부정하고 압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사회 통제 유지를 위해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례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 판매와 국경 통제 외에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의 수치스러운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정책분석관은 한국의 새 금지법이 전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북한의 정보를 촉진하는 다른 노력까지 금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금지법은 문재인 한국 정부에서 유일한 사건이 아닌 하나의 패턴이라며 북한 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삭감하고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앞서 북한 군인들에게 보내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소식을 리트윗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정보를 전파하는 한국인들을 지지해 북한 정권의 검열을 따라가는 청와대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소가 미한 동맹의 공적 위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의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청와대가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은 인지한 압력을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의 전단 캠페인 때문에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도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위험하고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필요한 도발에 개입하는 한국 내 비주류 단체들을 막는 것이라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희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5일 VOA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선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그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작 중요한 사안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이나 재래식 무기,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열망에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논리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좋은 편으로 있기 위해 민주적 자유를 거래하는 건 현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이번 일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이번 움직임이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미한 동맹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47개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에 약한 입장을 취하면 그만큼 국제사회의 압박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차 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휴먼라이츠 워치 등 47개 인권단체를 대표해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서한은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데 참여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정당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지난 9월 한국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에서 숨진 일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데 지도력을 다시 발휘하고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의 해킹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일본인이 신분 도용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미국과 한국의 개인들도 북한 해커들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북한 해커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미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14일 편지 한 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를 수신인으로 한 이 편지는 시마다 유이치란 이름의 일본인이 지난 1일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북한 해커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북한 추정 해커 집단인 탈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탈륨이 해킹 범죄에 이용한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50개를 공개하며 이들 도메인들의 등록인들이 한국과 일본 등 6개 나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메인 등록인 중에 포함돼 있던 시마다 씨가 이번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시마다 씨는 해당 편지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피고들을 비롯해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내 생각엔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불량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한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마다 씨처럼 도메인 등록인으로 지목됐던 다른 한국과 미국, 불가리아 거주자 등도 신분 도용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륨에 도메인 등록인의 이름을 올린 한국 거주자는 각각 서울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현모 씨와 송모 씨였으며 미국 거주자는 한국식 성을 사용하는 조모 씨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범죄에 무고한 사람들의 신원이 도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미 검찰은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장에는 북한 해커들이 한국인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 확인 의무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한국에서 발급된 신분증을 포함한 두 개의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소장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시안 남성이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까지 담겨 있고 이는 실제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출한 사진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 밖에 북한 해커들은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해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나 언론인 등을 사칭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BOA에 지난 두세 달 사이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해킹됐으며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북한이 배후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튜와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목격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공작원들과 해커들이 신원을 도용하는 사례는 속임수가 필수적인 전술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is sort of trend that we're seeing with North Korean cyber operatives and hackers using identity theft or just this it adds a layer of deception that is very essential.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은 목표물 침투의 낮은 수준의 정교함과 전술, 스피어 피싱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매우 정교한 위장 수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또 북한의 사이버 작전은 해외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만큼 각종 언어나 특정 인물을 숙지할 수 있는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도록 돕는 관계망 구축 등에도 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도 최근 BOA에 북한이 사이버 범죄에 신분 위장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osing as reporters or employers reaching out.
북한이 기자나 고용주 행세를 하면서 과학자나 연구자는 물론 전문가들에게 취업 제안 등으로 속이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들이 해당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분 도용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의 주 목적은 금전적 이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출신인 탈북민 리정호 씨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커들이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응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IT 전문가들과 해커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1년에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노동력 시장과 IT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이 국제금융망에서 자금을 갈취하도록 협력해주는 중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을 제때 적발하여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한 국무부는 북한의 전 세계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려는 행위를 주요 수집 정보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브레이트바트 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해킹 범죄와 관련한 질문에 심지어 이런 활동을 중국 공산당과 북한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톤으로 세계에서 63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삼림은 1990년에 비해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1.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유엔개발계획 UNDP가 15일 발표한 2020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수치는 전 세계 195개국 중 63번째로 낮은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 평균이 0.8톤이었고 남아시아 국가들은 2톤, 유럽과 동아시아가 각각 5.5톤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10배 이상 많은 12.9톤이었고 중국은 7톤, 미국은 16.6톤이었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로 개발도상국 평균인 80%보다 낮았습니다. 또 북한의 삼림 비중은 국토의 40.7%로 1990년에 비해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가 감소한 토고, 62%가 감소한 나이지리아, 우간다, 모리타니아, 온두라스, 파키스탄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북한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019-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16.4%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등을 종합평가한 인간개발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다양한 통계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72.3세로 세계 평균 72.8세와 비슷했습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수인 모성사망률은 89명이었고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은 0.3명으로 나왔습니다. 또 1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여성이 73.4%, 남성이 87.8%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수는 18.7명이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36.8명, 병상 수는 143개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시골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은 전체의 55%, 전 국민 중 안전한 식수를 먹는 인구는 67%로 집계됐습니다. 인간개발지수 순위에서 미국은 17위, 한국은 23위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85위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홍보 사이트를 통해 20여 곳의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 개발구를 홍보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 홍보 사이트 조선의 무역은 각종 북한산 상품과 함께 투자처와 북한의 경제개발구, 즉 경제특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홍보 중인 경제개발구는 모두 23곳,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나 황금평경제구, 라선경제무역지대 등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익숙한 곳도 있지만 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소규모 경제특구처럼 생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어랑농업개발구의 경우 미화 7천만 달러를 투자해 50년간 토지를 임대받아 운영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곳보다는 앞으로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투자자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또 북한 측 기업과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합영 기업 혹은 외국 투자자의 기업이 해당 지대를 설립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구 4곳은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각종 체육, 문화, 오락시설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관광지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최대 9천만 달러로 어랑농업개발구처럼 50년간 토지를 임대받는 조건입니다. 23개 경제개발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나선경제무역지대입니다. 함경북도 라진시의 14개 리동과 선봉군의 열개리를 포함하는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1990년대부터 특수지역으로 지정돼 줄곧 해외 투자자를 기다려온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무역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소개하면서 중개무역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의 4대 기둥을 가진 종합적인 중개가공무역지대로 꾸릴 것으로 계획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각 경제개발구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여러 경제개발구들이 이렇다 할 진전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 북한 체제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외국 자본 유치에 필요한 구조가 미비하고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인 데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BOA에 북한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With North Korea, nothing is fresh about it. It's all they've got this bad legacy that they have to climb out.
북한은 아프리카 등 신흥 투자처와 달리 새로운 투자처가 아닌데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오히려 나쁜 평가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특히 북한의 낮은 신용도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1970년대 북한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실패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도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과의 합작 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 기업 등의 투자가 불가능하고 북한이 개발을 희망하는 일부 개발구 가운데 공업과 경공업 등은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과 연관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투자자 등은 미국 법무부의 자산 몰수 조치와 재무부의 제재 부과 등의 위험성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에는 미국 사법당국의 민형사상 처벌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20년 구금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과의 거래는 자금 세탁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도 형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동과 인도주의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ACAPS가 14일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와 매우 높은 나라 등 세 등급으로 나눴고 북한은 이 가운데 높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인도적 지원 접근성 제한이 극도로 높은 나라에는 에리트리아,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4개국이, 매우 높은 나라에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등 13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높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등 17개국입니다. 0에서 3으로 점수가 매겨진 세부 항목에서 북한은 인도적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 제한, 지형, 기후, 기반시설 등 환경의 물리적 제약 등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3점을 받았습니다. 국가 내 이동 제한, 인도주의 활동 방해 등에서는 2점이 나왔습니다. 입국 제한은 1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발표된 같은 보고서에서도 이번과 같이 인도적 접근에 대한 제한이 높은 나라로 평가됐었습니다. ACAPS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이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여행과 인도주의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취한 조치가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국경이 1월 1일에 봉쇄됐고 국내적으로도 이동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과 9월 사이 북한에 태풍이 3번 상륙하면서 주요 도로와 철로, 다리가 파괴돼 대도시간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더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도주의 물품의 북한 반입이 제한되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도 복잡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수준을 10점 만점에 5.2점인 높은 위험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11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코로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품도 다른 물품들과 동일한 전염병 예방 절차를 밟는다며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도시관리청과 협력해 최근 북한 내 8곳의 식수 지원 사업 현장에 시멘트, 철근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안북도 정주시, 함경남도 락원군, 황해북도 토산군에 5개 중력 수압 장치의 설치를 완료해 8,843가구, 32,209명의 주민들과 12개 학교, 7개 보건시설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12월 3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여전히 한 건도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 4일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간 보고서 48호를 통해 북한이 열흘간 9,373명에 대해서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를 진행했지만 확진자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4,275명은 격리 기간 중 발열 증세를 보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세 환자들이었으며 나머지는 코로나 검사와 격리 시설 등에서 일하는 보건 요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2월 들어 겨울철에 대비해 방역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초특급으로 올리고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들이 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북한의 귀책 사유가 있는 다양한 사건들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의 비슷한 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16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문협은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미화로 약 19,000달러인 2,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승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 북한이 경문협에 갖고 있는 채권, 즉 저작권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사나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한국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5월부터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왔습니다.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경문협이 공탁한 금액은 현재 2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문협 측은 이 같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즉시 항고해 법원의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군포로 법률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조선중앙TV 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임을 받았을 뿐 저작권료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피고 자체를 아예 경문협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 청구 소송이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경문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슨 본인들 채무가 북한이 아니고 뭐 조선중앙TV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0명의 탈북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20명뿐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90살이라며 경문협이 법원의 추심명령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물망초는 대한민국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것입니다.
경문협 측은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고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법원이 추심 청구를 받아들여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귀책 사유가 있는 각종 사건들의 한국 측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뭐 목함 지뢰라든지 화우전쟁에 발생했던 수없이 많은 학살 사건이라든지 민간인 피해 사건이라든지 재산상의 손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상민들이 북조에 가지고 있는 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 이 사건의 여파는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조 박사는 한국 헌법에 근거해서 보면 북한은 한국의 법 적용을 받는 반국가단체일 뿐이므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입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모두 소송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향후 이 같은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소송을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과 북한이 수교 20주년을 맞았지만 두 나라 모두 별다른 행사나 공식 성명조차 없을 정도로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초대 대리 대사를 지낸 전직 관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14일 북한과 수교 20주년 의미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을 링크했습니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크룩스 대사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은 지난 12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와 대화는 필수라며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다시 문을 열면 할 일이 많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울러 수교 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영국이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북한 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8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입장을 더 추가할 게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 7개국과 일본은 지난 11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주민들의 인권을 더욱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성명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필요보다 무기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받는 주민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1949년에 수교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불승인 정책을 견제하다가 남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을 묵시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지만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면서 그해 12월 12일에 런던에서 공식 수교를 체결했습니다. 제임스 호이어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지난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뉴스 기고문에서 양국이 당시 매우 다른 기대로 수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수교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더 나은 일원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 반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국제적 중요성 부각과 미국에 대한 균형적 대응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후 비판적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영국은 수교 이후 장기간 지속하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 주의보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영국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과도한 조치에 반발해 5월에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당시 VOA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입국 제한 조치가 인력 순환과 대사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사관 운영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강화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북한 등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인권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했고 북한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당시 이 법규로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y also include two organizations bearing responsibility for the enslavement, torture and murder that takes place in North Korea's wretched gulags.
두 기관이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서 발생한 노예화,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영국의 인권 제재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인 영국이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 등 영국 고위관리들은 그러나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참하고 개선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 중 많은 부분을 계속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리대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불확실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상황이 개선되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평양으로 다시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변수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대외 원조 예산 삭감 논의가 이미 나오고 있으며 대사관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핵 문제와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유행 대응 조치도 교류 재개에 부정적 기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는 데다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반발과 비싼 대사관 운영비 문제 등으로 북한 당국이 런던의 대사관을 계속 유지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이어 전 대사 대리는 평양의 영국 대사관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북한 정권이 오히려 국제사회 접촉을 더 기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제교류 확대라는 본연의 수교 목적이 퇴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즉 16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5,4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800명대 후반에서 2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1,030명을 기록했던 지난 1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또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범위에 들어왔고 한국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가장 충격적이고 황당한 실제 암살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라며 용의자들이 정치적 인질로 묘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기록 영화 암살자들이 11일 미국에서 개봉됐습니다. 라이언 화이트 감독이 제작을 맡은 104분 분량의 이 영화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인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가 VX 신경작용제를 김정남의 얼굴에 발라 숨지게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약 사흘 뒤 검거됐지만 이들에게 VX 신경가스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사람들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고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티와 흐엉은 각각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가 주도한 장기간의 외교 로비를 거쳐 지난해 3월과 5월 공소 취하 등의 절차를 거쳐 석방됐습니다.
Kim Jong-nam has been assassinated. Two women have just been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murder.
Kim Jong-nam was the favorite son of Kim Jong-il, the former leader of North Korea.
뉴욕타임스 신문은 10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시티 아이샤와 도안티 흐엉의 행적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며 이들이 국제 암살 사건에 연루됐는지 몰랐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이 이들 두 용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변호인들과 영상 증거들을 통해 두 여성이 속임수 영상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울러 용의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 영화가 두 여성을 정치적 인질로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신문은 9일 영화평에서 암살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암살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항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4명의 북한 공작원과 두 여성 용의자들의 당일 행적을 담으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LA타임즈는 암살자들이 실제 일어난 범죄의 이야기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암살 그 자체보다는 두 무고한 젊은 여성이 부당하게 이용당한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감독이 사건 자체보다는 북한이라는 더 큰 수수께끼로 인해 흔들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 트루노스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It is your duty as prisoners to bear witness to the punishment of traitors.
Mom, please don't worry.
트루노스는 박요한이라는 9살 소년이 통역관이었던 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굶어서 앙상한 수감자들이 식량을 두고 싸우고 간수들이 수감자들을 죽을 때까지 때리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개 처형을 수감자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등 잔인한 현실을 매우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이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며 충격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트루노스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미를 찾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공 박요한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 따뜻한 인간애를 보이며 다른 수감자들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1한인 4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은 지난 6월 VOA와 인터뷰에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노스는 시미즈 감독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간수들 30여 명을 인터뷰해 10년에 걸쳐 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16일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때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에 관해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773년 12월 16일 인디언 복장을 한 100여 명의 남자들이 미국의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 배 안에 있던 300여 개의 차 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만들어 미 국민들에게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강요했으며 급기야는 마시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이 1773년 12월 16일 이렇게 영국의 무역선을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차를 파괴한 것은 중한 범죄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붕괴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여러 가지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식민지와 영국과의 거리를 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미국 시민들은 영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은 결국 1775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